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제자가 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고통에 매인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그 결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또 오늘 본문 같으면 헤롯 땅을 비롯한 여러 유대인들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력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갈등이 생긴 것을 우리가 어제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고 또 어제 우리 마지막 부분에 미리삭 잘라먹는 것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과 갈등이 생기고 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안식일의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고치려고 하다가 갈등이 일어난 이런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 땅이라는 것은 당시에 아마 우리로 치면 무슨 집권 여당쯤 되는 그래서 당시 유대 지방을 통치하는 헤롯과 더불어 이제 그 헤롯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사실상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종교적 신념도 다르고 정치적 지향도 달라가지고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적대적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보면 6절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제 읽었던 여러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논쟁을 제기하시고 틀린 것에 대해서 아니라 그러시고 그리고 무엇이 복음의 본질인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려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은 한쪽 손이 마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리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거침이 없이 안식일에도 늘 복음 전하시고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보시면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남들이 다 보는 자리에 일어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연약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이 둘러보셨어요. 모든 사람들과 아마 시선을 맞추셨겠죠.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의 완악함에 대하여 대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뭐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도전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툼을 너무 좋아해서 문제고 어떤 사람은 뭔가 좀 갈등이 일어날 만한 상황에서는 항상 뒤로 빠지는 것이 또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 갈등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용기 이런 거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호전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어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강박함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갈등을 무릅써야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본문 읽을 때마다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거짓에 대하여 어떻게 악에 대하여 어떻게 영적 메마름에 대해서 기꺼이 도전하시고 갈등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싸움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에도 이를테면 다 알아요. 안식일에 이렇게 미리 삭을 비벼 먹으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 거를 다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아마 배가 고팠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시비를 불러일으킨 거죠. 꼬투리를 잡힌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타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편들어주시는 것을 어제 우리가 본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오히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아실 만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의 굳은 마음, 강박한 마음을 도전하시면서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드러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도 잘하고 주님도 더 사랑하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점점 자라나고 있느냐 이런 질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종교적 규례를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혹은 그 종교적 규례를 가지고 사람을 파괴하는 사람 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는 그런 것은 이 바른 규례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뭐냐는 것을 잘 분별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참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 보면 후퇴하세요. 후퇴. 마가복음 3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이 갈등이 막 격화되니까 후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계속 싸우면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도 오늘 보면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불필요한 오해를 이렇게 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갈등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갈등을 무릅쓸 때도 있고 갈등을 피하지 않으시지만 갈등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셔서 갈등이 격화되면 후퇴하시고 그리고 불필요한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도 보시면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아마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뭔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무질서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타고 그리고 그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들은 성경 여러 군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거리를 두려고 작은 배를 준비하게 하셨지만 이것은 더 효과적으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지 오늘 보면 7절, 8절이 갈릴리에서 큰 무리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정말 산치사방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는데 제자들에게 집중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 15절까지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데 무엇 때문에 세우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12명 이름이 16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세우셨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 세우셨는지, 이들을 세우신 목표가 뭔지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왜 이 12명이냐 하필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왜 이 12명이냐는 것에 대한 기준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본문에 12명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를테면 16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라라. 여기 보면 이 이름들 중에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아람어 이름, 이를테면 전통적인 이름도 있고 이를테면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본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안에는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를테면 이 안에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다 이 이름의 흔적들 가운데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것은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부자와 가난하고 건강하고 병들고 뭐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기타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뭐 그런 공동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열두를 세우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런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까지라도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뭘 기준으로 세우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남보다 잘나서 부르심 받은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이름을 쭉 언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를 기준으로 왜 이 사람들을 뽑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아마 그거는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성경 기자들이 이래 이래 이래서 이 사람들을 세운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누구든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자기의 준비된 어떤 자격이나 실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르심 받는 것 아니다. 뭐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남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어서 제자된 것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뭐 행세하거나 유세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예수님이 왜 세우셨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 주셔서 그래서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것만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자격, 제자들의 뭐 어떤 역량 이런 거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자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날마다 예수님 바라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 권능을 주셨으니 이제 귀신을 내쫓으면서 사람들과 고통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2명 제자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이 가운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그런데 결국 마가복음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언급하면서 이 사람은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다 좋은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좋은 사람이 된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셔가지고 정말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았는데 3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죠. 예수님 곁에서.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한동안은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한동안은 많은 은혜도 경험하고 한동안은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가룟 유다는 결국 좋은 사람이 되지는 못했던 겁니다. 좋은 제자가 되지는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온갖 좋은 일을 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뭔가 남들이 볼 때 와 그럴듯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매임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중도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지만 그 좋은 일을 하면서 또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점점 변화가 되어가지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느냐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를테면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반석 같은 인물 아마 베드로는 반석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베드로는 반석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얼마나 나서기 좋아하고 덜렁거리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렇게 반석 같은 인물로 세워가시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인데 이 둘에는 우리의 아들 이런 이름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아마 성질 급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성질이 아니고 아주 불같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주실 정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하는 거죠. 나중에는 사도요한 같으면 얼마나 사도요한 같으면 정말 얼마나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랑의 사도로 자라났는지 모릅니다. 야고보는 빨리 죽었지만 사도요한은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그런 은혜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성질도 달라지고 태도도 다르고 뭔가 이렇게 더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가룟유다처럼 이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제자로 자라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일꾼으로 자라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